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파키스탄에 15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가오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300km이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 탑재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작전 능력과 기술적 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은 지난달 사거리 2,750km로 인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샤힌-3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주기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은 서방주의 6개국과 하는 것이지 미국 의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5일 북부 라시트시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서방의 모든 제재가 일제히 해제되지 않으면 최종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4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최종 핵 합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약속한 뒤 나온 것입니다.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이날 이란 최종 핵 합의에 대해 30일간 검토 기간을 두고 대통령이 90일마다 이란의 합의 이행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승인했습니다. 상하 양원 전체 회의를 통해 하는 이 법안은 또 만일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의회가 즉각 제재를 다시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연설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전후 70주년이므로 아시아 각국의 지도자 앞에서 반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약 5분간 연설을 통해 전후 일본이 평화 국가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사죄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총리는 2005년 4월 반둥회의 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에 대해 인터넷 검색 엔진 분야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15일 구글이 조직적으로 자사 비교 상품 등을 일반 검색 결과에 제시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만일 조사 결과 이 같은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글은 법적 책임과 함께 유럽에서의 사업 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구글 측에 6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집행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구글이 스마트 전화기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3%에서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설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체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은 만큼 더욱 빠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북한 남성의 절반이 담배를 핀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흡연율을 낮춰보려고 고민을 해왔고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시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가 담배와의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담배값이 그리 비싸지 않아서 주민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우는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주정부 차원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담배값을 올리고 흡연 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주상원 의원은요, 매년 4만여 명의 흡연 사망자가 나온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건강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미국은 이 담배 산업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얼마나 먹힐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법을 만들거나 강화하면 담배 회사들이 적극 나서서 정치인들을 설득하죠. 그렇게 되니까 엄격한 금연법이 실행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배와의 전면전, 바로 담배 회사들과의 전면전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법안의 운명 어떻게 될지 눈길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이나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김현숙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7도에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차차 흐려져서 아침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아침부터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낮에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고요. 우박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 내립니다. 기온 10도에서 1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비 소식 있고요. 7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9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에서 영문학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구글을 제소했다는 소식 오늘 워싱턴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 뭐 이런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인터넷 검색 회사이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이죠. 구글사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에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마그레트 베스타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오늘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예, 베스타거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처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글사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위반을 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인터넷 온라인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걸 검색할 때 이 검색 결과창에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들 검색 서비스보다 더 먼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검색 엔진을 조작해서 예, 자사 트래픽 그러니까 이 온라인 접속량을 늘렸다는 겁니다.
네. 자, 또 그런 방식을 써서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 구입을 유도했다는 혐의까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글이 경쟁 업체의 트래픽을 자사로 돌리면서 이 검색과 함께 상품 구입 사이트, 여행 광고 사이트 등으로 유도해서 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건데요.
네.
예, 베스타거 위원장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앞으로 이 상품 광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대 인터넷 사용자들의 구글 이용률 어떻게 되나요?
예, 미국에는 약 67%가 이 구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율은 유럽으로 가면 껑충 뛰게 됩니다.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90% 이상이 구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구글사가 이번에 스마트폰과 관련한 혐의까지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구글사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유럽연합은 이 구글사가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같은 자사의 휴대전화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대표적 주자로는 한국의 삼성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글사의 이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81%고요. 애플이 15%,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라면 이제 뭐 현대인의 일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글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네요.
예, 베스타거 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예, 베스타거 위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이 휴대용 컴퓨터 기기는 이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어떤 한 회사의 반경쟁적인 행위로 어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글사의 반독점법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유럽에서 구글이 반독점 혐의를 처음 받은 건 지난 2010년의 일인데요.
네.
예, 당시 영국과 독일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 구글이 반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 당국에 제소를 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해서 일단의 검색 업체들까지 가세해서 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동안 계속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구글 측에 세 번에 걸쳐서 이 개선안을 전달했고요.
네.
예, 지난해 2월에 구글이 유럽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반독점법 위반권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새로 취임한 베스타거 위원이 구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 그 예비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예, 구글에 대한 공식 제소가 결정됨에 따라서 구글은 앞으로 10주 동안 이 변론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최종 결정은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유럽연합은 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들에는 연 매출액의 약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이 660억 달러에 달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고 66억 달러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구글이 그동안 유럽에서 해오던 사업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구글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예, 아직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예, 인터넷 블로그에 이 회사 임원진이 자사의 경영 방침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가 하면은 예,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제한 휴대전화 업체들과의 제휴는 이 소비자와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각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반박하면서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구글이 이 미국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번 유럽연합의 발표를 쉽게 지나치긴 어렵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베스타거 위원회 발표가 나온 직후 다니엘 세플베다 미 국무부 경제사업 담당 부차관보는 이 미국 정부는 구글사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경쟁 시장에 대한 규정 절차, 또 공정한 조사와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럽연합의 이런 발표가 나오자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오전 거래에서 구글사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자, 이달 들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이제 미국은 서서히 대선 열기가 달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독주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공화당은 여러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도 자주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USA Today 신문과 이 보스턴에 있는 서폭 대학교가 지난주 미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예, 내년 예비선거에 투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원들과 무소속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공화당 지명자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가? 이 질문의 승자는 바로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습니다.
네.
예, 바꿔 말하면 이 공화당원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패자인 셈입니다.
네. 그동안 이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뭐 자금 면이나 인지도 면에서 또 가장 유력한 공화당의 대권 주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자, 다른 공화당 후보든 누구였습니까?
네, 공화당 내에서 대권 도전을 가장 먼저 발표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비롯해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있고요. 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컴퓨터 정보 기술 기업인 프렉 패커드사의 전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 모두 16명을 놓고 시민들에게 지지와 반대 의견을 물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들 중에 공화당원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예,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였습니다. 스콧 워커 주지사는 아직 대권 도전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 공화당 대권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9%의 지지를 얻어서 선두를 차지했고요.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 씨를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도 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군엔 누가 있습니까?
예, 크루즈 의원과 랜드폴 의원, 벤 카슨, 존스 합킨스 의과대학 박사,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들어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랜드폴 의원과 크루즈 의원은 부시와 함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가 반대도 많이 받은 격입니다.
네. 뭐 후보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도 많다고요.
예, 응답자의 대부분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대답에 59%가 의견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반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61%가 의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프 씨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영문학의 인기가 낮아지면서요. 해마다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메리 게르하르트라는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예,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집안 내력 탓에 글쓰기도 소질이 있었던 메리라는 학생이 당연히 영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난 2011년 워싱턴 근교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졸업반인 그녀는 영문학 전공 외에 또 하나의 전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다시 경영대학교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공부를 하면서 회계, 통계 같은 이 경영학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영문학만큼 어떤 과목도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이 메리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여러 인문학처럼 이제 영문학도 뭐 미국에서 더 이상 인기 있는 학문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요.
네.
예,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인류학이나 역사학, 철학 같은 인문학보다는 취업 전망이 밝은 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경우는 지난 2009년 가을 학기 영문학 전공자가 790여 명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 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5년 후에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두 배로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영문학 전공자 수는 480여 명으로 40%가량이나 떨어졌습니다. 또 버지니아 주립대학도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영문학 전공자는 18%가 줄었고요. 역사학 31%, 철학과도 40%가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컴퓨터 전공은 108%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뭐 사실 전공별로 임금 면에서도 차이가 있죠.
예, 조지타운 대학교가 지난 2013년에 조사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네.
예, 25살에서 59살까지 대학 졸업자의 평균 연봉은 6만 $1,000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문학 전공자는 5만 3천 달러로 평균 연봉에 못 미쳤는데요. 반면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는 8만 3천 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사실 철학이나 역사학, 영문학 같은 이런 학문은 고등 학문의 근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 걱정이 아닐 수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 메릴랜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입학을 독려하면서 영문학도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직장 내 여러 가지 상황에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기술, 또 인도주의적 성품을 기르도록 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학 측은 또 고용주들은 창의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월러스 로 총장은 대학을 이 길고 튼튼한 줄기가 받치고 있는 꽃에 비유하면서 줄기의 가장 위에 있는 꽃은 사람, 인문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에 관해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량희 기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궁금할 때는 주로 인터넷을 뒤적거립니다. 뭐 눈 떠 있을 때는 항상 인터넷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곤 하죠.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됐는데요.
네.
특히 쉼 없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면서 정보를 찾고 공유하는데요. 바로 이런 인터넷 검색 분야를 장악한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매초마다 4만 개가 넘는 정보가 검색되고 1년에 1조 2천억 개의 정보가 오가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 바로 구글입니다.
네, 이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를 장악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다라는 말하고 구글링, 구글하다 이런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글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인터넷 주소창에 www.google.com 이렇게 치면은 화면에 작은 창문 검색창이 뜨는데요. 이 검색창에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서 넣으면 무수히 많은 관련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 사이트들을 열어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글은 이제 단순한 검색뿐만이 아니라 구글 플러스라고 하는 더욱 광범위한 봉사를 제공하는데요.
네.
이 각종 자료 검색은 물론이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전자우편 계정인 지메일을 통해서 전자우편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고 또 소셜 네트워킹, 사회 연결망 기능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실시간 올라오는 뉴스도 읽을 수 있고 인터넷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구글만 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능을 갖춘 구글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이 젊은 대학원생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6년에 당시 스탠포드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이 백러비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상의 백링크에 관한 연구로 검색 엔진의 기초가 됐습니다.
네.
1년 뒤에 그 래리 페이지와 친구들은 회사 이름을 구글이라고 정하고요. 1999년에 신생 기업들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현재 20개 건물로 이루어진 구글 플렉스라는 본사에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매일매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구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참 궁금했는데 구글이라는 뭐 원래 기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구글은 그 영어 철자를 잘못 적은 실수에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네.
예, 검색 엔진을 개발한 그 래리 페이지와 친구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검색 기술에 걸맞는 회사 이름을 만들려고 고심했는데요. 그때 떠오른 이름이 구글 수학이었습니다.
네.
구걸이라는 말도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이 구걸은 수학 용어로 10의 100승입니다. 이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깔려있는 웹페이지를 모두 다 검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회사 이름을 구걸로 정한 건데요.
네.
아, 그리고 이름을 정했으니까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주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창업 동료였던 그 션 앤더슨이 실수로 구걸, G-O-O-G-O-L 이렇게 쳐야 하는 거를 구글, G-O-O-G-L-E 이렇게 잘못 기입해서 도메인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공식 주소가 google.com이 돼버린 거죠.
네, 뭐 컴퓨터 천재들도 이렇게 영어 철자 실수는 하네요.
네네.
자, 이런 탄생 비화가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이 전 세계인이 접속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또 자유롭게 검색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인터넷망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인터넷은 그 외부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인트라넷은 일정 조직 내부에서만 연결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구글이라고 하면 광명망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광명망에 접속하면 이 광명이라는 사이트가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명을 이용해서 북한에서도 각종 자료를 검색하고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이 광명망은 그 조선 컴퓨터 센터에서 통제하고 있고 이 북한 내부의 정보만 검색할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외부 세계에서는 구글을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 북한을 이 구글 회장이 직접 방문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난 2013년 초였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 북한 당국이 소개하는 시설들을 둘러봤었다고 하는데요.
네.
슈미트 회장은 북한을 다녀온 이후에 그 북한의 인터넷은 검열을 받는 북한식 인트라넷에 불과하다면서 당국의 감시 없이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이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글을 접속할 수는 없지만 뭐 거꾸로 외국 세계에서는 이제 구글을 통해서 북한을 속속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구글 얼스를 통해서인데요. 구글 얼스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내려다보시듯이 이 3차원 영상으로 북한의 곳곳을 비교적 선명한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얼스가 제공하는 위성 지도에서는 북한의 감춰진 수용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세계 인권단체들은 바로 이 구글 월스의 수용소 지도를 북한 인권활동의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사진인 구글 월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구글 맵, 그러니까 구글 지도 서비스도 북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구글은 구글 월스와는 별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구글 맵을 통해서 북한의 상세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 북한의 도로와 건물명은 물론이고요. 역시 북한의 수용소 지역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에서 이 수용소 정보를 구글에 준 것도 아니고요. 또
네.
외부 사람들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의 지도를 어떻게 구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을까요?
네. 그 바로 맵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 지도 제작자들이 북한의 지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북한 내의 거리나 지역, 건물 등을 구글 맵 메이커에 입력한 건데요.
네.
수년간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그 구글 맵에 배포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생성되자 2013년부터 북한의 상세 지도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처음 북한의 상세 지도가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네. 당시 그 뉴욕타임스 신문은 화성 표면과 대양의 바닥까지 지도한 구글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곳, 이 베일에 가려있던 북한의 지도가 공개됐다라면서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성 표면보다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이지만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전 세계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안방에 앉아서 북한의 곳곳을 들여다보게 됐으니 아주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글 지도만 봐도 인터넷의 힘 또 구글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글이 이 검색과 지도 등에서 더 나아가서 점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시작한 구글이 이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 의료, 건강 분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네.
구글 글라스라고 하는 안경처럼 쓰는 컴퓨터를 내놓아서 상용화시켰는데요. 구글은 또 이어서 구글카라고 부르는 구글 무인 자동차를 개발 중이고요. 또 여러 로봇 업체를 인수하는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구글이 앞으로 애플을 누르고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하는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아침 5시 30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마마스 앤 파파스가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 워싱턴 DC는요. 미 전역 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워싱턴 DC를 찾은 이유는 바로 벚꽃 때문이었는데요.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이 되면 워싱턴 DC에서는 이 만개한 벚꽃의 향연인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김현숙 기자가 벚꽃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의 인공호수 타이덜 베이슨 주미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가를 따라 늘어선 3천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사진을 찍는 모습, 다정히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에 담는 거리의 화가까지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워싱턴 DC의 벚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워싱턴의 명물이자 전통인데요. 올해는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벚꽃축제가 진행돼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축제의 막바지였던 지난 주말은 벚꽃이 절정을 이뤘는데요. 벚꽃놀이를 나온 관광객들의 표정도 만개한 벚꽃만큼이나 환했습니다.
When it's only for just a short time, 미 서부의 대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방문했다는 이 여성은 벚꽃은 금방 폈다가 지고 또 이 현장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이 벚꽃 축제는 해외에서 찾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I didn't expect there to be so many flowers and the petals falling.
오스트리아에서 왔다는 이 여성은 이렇게 많은 벚꽃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주 예쁘고 향기도 좋다고 했지요. 또 인도에서 왔다는 한 노부부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Very beautiful. I have not seen in my life this.
벚꽃이 정말 아름답다며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예쁜 꽃은 처음이란 거지요. 자, 그리고 베트남에서 왔다는 이 남성은 감탄을 연발했는데요.
Oh, when I come here, I feel my heart calm.
벚꽃을 보니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레이호 씨의 얼굴에선 그 평안한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워싱턴 DC에 이렇게 벚꽃이 많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벚꽃이 워싱턴까지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DC 벚꽃 축제의 공식 책인 체리 블러썸의 저자 앤 맥클레런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hey were given with the intent of thanking the United States for its role in
일본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미국이 중재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워싱턴 DC의 벚꽃을 기증했습니다. 지난 1912년 워싱턴 DC에 3,000그루의 벚꽃나무가 도착했고요. 그 벚꽃을 인공호수인 타이덜 베이슨 주위에 심은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의 벚꽃은 미국과 일본과의 친선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의 해군기지인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습하자 일부 벚꽃은 베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They patrolled the tidal basin area at night to make sure that no other trees were cut down.
하지만 워싱턴의 지역 주민들이 단체를 결성해 벚꽃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벚꽃을 베어가지 못하도록 밤마다 타이덜 베이슨 주위를 순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벚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워싱턴 주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벚꽃. 지금도 워싱턴 지역 주민들에겐 이 벚꽃이 자랑인 듯 했는데요.
It's awesome when they just start to bloom and it just lasts a few days and it's awesome.
워싱턴에 살고 있다는 멜리사 아일라 씨는 벚꽃은 금방 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또 비가 오면 벚꽃이 금방 지는데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며칠 더 볼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지요. 워싱턴 DC의 벚꽃 축제는 193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서 미국과 일본의 친선을 보여주는 문화 행사와 전시회, 행진 행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짧아서 더 아쉽고 워싱턴 DC 인공호수 주위에서만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워싱턴 DC의 명물 벚꽃 축제. 내년을 기약하며 올해의 짧은 축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네, 워싱턴 벚꽃 축제. 저도 매년 참석하려고 하는데 워낙 짧게 피고 지다 보니까 때를 번번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이번 주말이라도 타이덜 베이슨 근처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백악관에요.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학생 발명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수년 전부터요. 과학과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을 아우르는 이름하여 STEM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린 과학자들과 만난 오바마 대통령.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깜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발표였을까요? 백악관 과학박람회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Hello, scientists. So, this is got to be the most fun event of the year.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에 이번엔 어린 과학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몇 개 방이 박람회장으로 변신했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기술이나 발명품 등을 전시하고 있었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학생의 전시실을 돌며 학생들을 격려했는데요.
How's it going, team? We got an outstanding rocket team right here. What's your name?
이 전역에서 초대받은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걸스카우트 초등학생들은 빨간색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Hello. What's your name?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질문에 학생들은 직접 자신들이 만든 장치를 작동해 보이며 설명했는데요. 이들 초등학생이 만든 발명품은 장애인들을 위해 자동으로 책장을 넘겨주는 장치였습니다.
Are you guys able to slow it down and speed it up?
No.
No. So that would require sort of a little bit of an adjustment.
It's a prototype.
It's a prototype.
오바마 대통령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회의를 많이 했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은 저 오바마 대통령은 그럼 어떤 주제에 대해 회의를 많이 하냐고 되물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위해 지금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Yeah.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정하게 사진도 찍어준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전시실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이번 발명품은 고등학생들이 만든 자가발전 시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가발전이 달린 배가 강물이나 바닷물의 물결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낸다고 설명했고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물결을 일으키며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시연해 보이기도 했지요.
Here it is. It's kind of a quiet day out in the lake. You know, but we're starting to get a little breeze.
그런가 하면 뉴멕시코주에서 온 고등학생은 조류 식물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I utilized a chemical reaction and sort of created a reaction.
조류 식물의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밝혀냈다는 거지요. 이외에도 물리학과 생물학, 인체공학, 항공우주학 등 학생들이 생각해냈다고 믿기에 힘들 정도의 수준 높은 이론이 접목된 발명품들이 소개됐는데요. 전시실을 다 돌아본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어린 과학자들에게서 느낀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se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teach us something beyond the specific topics that they're exploring. They teach us
오늘 우리는 어린 과학자들 그리고 발명가들이 선보인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배운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원리를 규명하고 또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발견하고 상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날 백악관 과학박람회에는 미국 30개 주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학생이 초대됐는데 이들 학생은 이 40여 개 과학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었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들이 발명과 혁신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면서 아울러 미국의 더 많은 학생이 과학을 통한 혁신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240 million in new contributions from businesses, from schools, from foundations across the country to help kids.
우리는 5년 전 더 많은 학생이 과학과 기술, 공학과 수학 등 이른바 STEM 분야에 관심을 두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통한 혁신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STEM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기업과 학교, 재단들이 2억 4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을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은 이제 더욱 든든한 재정적인 원동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자, 이런 정책과 후원 속에 꿈나무 과학자들은 더욱 혁신적인 발명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워싱턴 DC의 벚꽃 축제 현장 또 백악관에서 열린 과학박람회 소식 만나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상에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nk food, junk foo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junk food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just ate a bag of potato chips, a couple of candy bars, and two sodas.
Are you kidding? That's a lot of junk food. I thought you were on a healthy diet.
I am.
Guess not.
오늘 본문에서 Max가 I just ate a bag of potato chips, a couple of candy bars, and two sodas.
나 감자튀김 한 봉지에 초콜릿 캔디 몇 개 먹고 탄산음료수 두 병 마셨어. 라고 하자 줄리가 놀라며
Are you kidding?
지금 농담하는 거니?
That's a lot of junk food.
왜 그렇게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
I thought you're on a healthy diet.
요즘 너 건강 생각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junk food. Junk foo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 just ate a bag of potato chips, a couple of candy bars, and two sodas.
Are you kidding? That's a lot of junk food. I thought you were on a healthy diet.
I am.
Guess not.
네, 오늘의 표현은 junk. J-U-N-K. Junk. Food. F-O-O-D. Food. Junk food. Junk food입니다.
This phrase is very common in American English. The word junk means something that does not have value. Junk food is food that is not healthy for you, especially when you are watching your weight or trying to be healthy. You should stay away from junk food.
Junk. Junk는 가치가 없는, 필요 없는이라는 뜻이고, junk. Food. Junk food는 쓸모없는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열량은 높지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을 말합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지방이 많은 과자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런 음식이 입에는 참 달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에게 감자튀김 한 봉지에 초콜릿 캔디 몇 개 먹고 탄산음료수 두 병 마셨다고 하자 줄리가 놀라며
Are you kidding? That's a lot of junk food.
지금 농담하는 거니? 왜 그렇게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쓸모없는 음식을 먹을 때 junk food, junk food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Don't fill your stomach up with junk food before dinner.
라고 하면 저녁 먹기 전에 정크푸드로 배를 채우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Junk food is really not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하면 정크푸드는 정말 건강에 좋지 않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junk food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just ate a bag of potato chips, a couple of candy bars, and two sodas.
Are you kidding? That's a lot of junk food. I thought you were on a healthy diet.
I am.
Guess not.
Let's review. Junk food is food that is not healthy for you, like fried food, pizza, sodas, or candy bars. So when you're watching your weight or trying to be healthy, you should stay away from junk food. Junk food.
junk foo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정부가 지난 3월 10일 남부 레프던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참가자 80명을 연행했습니다. 수주간 계속된 대규모 평화 시위에 대해 경찰이 돌연 공권력을 동원한 겁니다. 버마 학생총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교육법의 수정을 요구하며 만달레이에서 랑군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새 교육법이 학원 자율화를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버마 당국은 당초 평화적 결과를 도출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레프던의 대치 상황은 결국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승려, 언론인 등 127명이 체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버마의 성공적인 민주주의 전환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형사 기소하는 것은 우려됩니다. 미국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정치범들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버마 정부가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 명백한 진전을 이뤘다 하더라도 지난 3월 5일 랑군 사태와 10일 레프던 사태를 포함해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은 버마의 개혁 과정에 있어 통합 노력을 약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은 버마 정부가 제시한 사회 안정과 평화, 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덕목들입니다. 미국은 3월 5일과 10일 강제 진압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은 물론 이번 폭력 사태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은 서방 주요 6개 국가 하는 것이지 미국 의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5일 북부 라시트시를 방문해 서방의 모든 제재가 일제히 해제되지 않으면 최종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4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최종 핵 합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약속한 뒤 나온 것입니다.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이날 이란 최종 핵 합의에 대해 30일간 검토 기간을 두고 대통령이 90일마다 이란의 합의 이행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하양원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이 법안은 또 만일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의회가 즉각 제재를 다시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연설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전후 70주년이므로 아시아 각국의 지도자 앞에서 반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약 5분간 연설을 통해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사죄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총리는 2005년 4월 반둥회의 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에 대해 인터넷 검색 엔진 분야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15일 구글이 조직적으로 자사 비교 상품 등을 일반 검색 결과에 제시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만일 조사 결과 이 같은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글은 법적 책임과 함께 유럽에서의 사업 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구글 측에 6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는 15일 경기부양책인 양적 완화 조치가 유로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 지역 경제가 지난해 말 이후 모멘텀을 갖게 됐다며 경제 회복은 더욱 견조하게 확대되고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앞으로 1조 10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11.3%에 달하는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 15일 발표된 주요 경제 보고서들이 미 경제에 대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산업생산 지수는 낮은 유가로 인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수에 따르면 주택 건설업자들은 저금리와 고용시장 회복에 힘입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 3월 내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체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세계은행 WB가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은 만큼 더욱 빠른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